예, 지난 주중에 혹시 NBA 농구 경기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포틀랜드에 있는 NBA 팀 이름이 뭐죠? 트레일 블레이저스인데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 시즌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그 서부 지구 준준 결승전이 있었는데 그 이제 마지막 경기를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준결승전에 좀 올라갔습니다. 아, 오클라호마 시티인가요? 뭐죠? 예, 그 팀에 계속 뒤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막 따라잡아가지고 뭐 엎치락뒤치락 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 몇초안 남겨놓고 동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공격이 포틀랜드가 시작이 되는데 동점이고 몇초안 남았으니까 지금 필요한 플레이는 막 멋있는 플레이 뭐 이런 게 아니고 안전한 플레이. 1점이든 2점이든 내기만 하면 차라리 반칙을 받아가지고 자유투라도 하나 넣으면은 게임이 끝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죠? 데미안 릴라든가요? 그 선수가 5초를 남겨두고 3점 슛 라인 훨씬 더 뒤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아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나 싶을 정도로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종료가 되기 바로 전에 그것도 3점 슛 라인 또 뭔데 그 한참 뒤에서 슛을 던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버저와 함께 딱 3점 슛이 들어가서 완전히 게임이 이제 끝나버렸죠. 제가 저는 이제 대학교 가서 농구를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한참 NBA를 봤습니다. 그때 이제 마이클 조던 형님께서 열심히 뛰시던 때인데 사실 그때 이후로는 제가 NBA에 대한 관심을 끊었어요. 그래서 뭐 LA 있을 때도 레이커스 경기도 뭐잘안 보고 했는데 이번에 이 마지막 장면은 제가 안 볼래야 안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을 봐도 계속 영상이 올라오고 뭐 뉴스를 봐도 영상이 올라오고 자꾸 해가지고 이제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야, 저 선수의 멘탈이 정말 갑이다. 어쩜 저런 멘탈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NBA에서 뛴다 그러면은 뭐 후보라고 하더라도 피지컬이나 기술은 다 탁월합니다. 뭐다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타 플레이어들 말고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선수들 가운데 오히려 피지컬이 더 뛰어나거나 기술적으로 더 뛰어난 선수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 쟤는 다 잘하는데 실전에 약해. 이런 것처럼 아, 게임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실력 발휘를 못하는 그런 이제 선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슴이 아픈 거죠. 근데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 신체적인 조건이나 기술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이 멘탈이라는 거예요. 멘탈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10분 발휘할 뿐 아니라 더 넘치게도 발휘할 수 있고 혹은 가지고 있는 것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멘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생명이 마음에서부터 난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제 자신을 포함해서 은혜를 받고도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은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은혜는 받고 감동은 받고 감격은 받는데 그 순간뿐이에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자꾸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받은 은혜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부족합니까? 그게 아니죠.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약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이 정답인가를 더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감정에 더 좌지우지가 된다는 거죠. 뭐, 다른 사람의 말이 얼마나 맞다 하더라도, 내가 기분 나쁘면은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쉽게 똥꼬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알면서도 하기 싫은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면은 하지 않는 거죠. 언제까지? 마음이 들 때까지. 내키는 마음이 들 때까지. 감정 따라 살다 보니까 이제 진정한 신자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주장하기보다는 감정이 주장하는 삶이 되어버리니까 감정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늘 왔다 갔다 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우리를 believer 그잖아요. 우리는 믿는 자, 신자, believer인데 feeler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가 많죠. 느끼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인데 아, 느끼는 자, 뭐 감자라고 해야 되나요? 감자로 살아가는 유자, 유자는 우리 권사님 이름이고 신자, 신자로 살아가야 돼요. 믿는 사람인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감정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감정, 뭐 지역 감정도 있고요. 또 뭐 정치적인 감정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감정이 있어서 감정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을 감정의 삶이라고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해되면 믿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법칙은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 명제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막 따지는 거죠. 우리가 믿기 위해서 아느냐, 알기 위해서 믿느냐 두 가지가 다 맞다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일단 우선적인 것은 믿어야지 알 수 있고 아는 것만큼 또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믿음 중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믿음은 이제 대상에 대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 사람마다 다 자기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념이 나의 믿음은 아니거든요.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덧붙이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것과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것.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어떤 의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계시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I am, 혹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the Israelites. I am has sent me to you.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냥 I am.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I am that I am. 그러면 뭐냐면 나는 이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도 보면은 나는 누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신학적으로 유식하게 에고 에이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가 나는 무엇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 근데 이것 또한 뭡니까? I am, 에고 에이미라는 게 I am입니다. I am the truth. I am the way. I am the life. 그러니까 뒤에 붙는 수식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도 누구라고요? I am이신 분이에요. 즉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더 커뮤니케이트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또 풍성하게 또 새롭게 매 순간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고 또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도 또 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소년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 옛날 창시 개명하듯이 바벨론식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 벨이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벨은 바벨론 지역의 그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의 신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벨드사살이 다니엘의 이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다니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 벨드사살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 다니엘은 혹은 나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가 분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나의 뭐 정체성과 나의 이름을 집어넣어 준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 다니엘은 다니엘 7장 15절, 28절, 8장 1절, 15절, 27절, 10장 2절, 7절 보면은 계속 나 다니엘은 나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또 자신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포로로 끌려갔던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무엇을 기대하든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는 인생 그런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담대함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어떻게 안다고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네가 누구라고? 네가 정말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공격하는 거죠. 예수 심지어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정말 뭐라면, 네가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런 사람이라면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얘기하는 겁니다. If you are, 이게 예수,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사단의 그런 챌린지였고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자기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도 그냥 쉽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진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될 너희가 왜 예전의 모습처럼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22절부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날 모습은 이제 벗어버려. 그건 이제 지나간 거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 어떻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생각을 새롭게 한다고요? 그냥 무조건 새로운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실제가 되어진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약속에 대해서 내 생각을 맞추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 생각을 맞춰서 변화시키라는 거죠.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벗고 입으라. 우리의 반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생각의 전환입니다. 깨달음의 전환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조금 긴 영상이라 사실은 이제 이 영상을 한번 한 8분, 9분 되는 영상인데 함께 보시고 제가 이제 메시지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두 분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제가 찾아가지고 영어로 돼 있는 클립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글 자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다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뒤에 불 한번 꺼주시고요. 우리 먼저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때로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메시지를 이제 전달할 때가 있죠. 아, 이 이야기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동화를 가지고 이제 한 건데, 원래 좀 더 긴 분량인데 이렇게 좀 압축해서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줄여놓은 겁니다. 아마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뭔가 칭찬받을 만하고 잘한 것이 있으면은 별점을 주고,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벌점을 주고,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페스티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별점을 많이 받은 사람 또 시상하고, 반대로 벌점 까만 딱지를 받은 사람도 시상을 하고. 근데 이제 루시아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만나면서 이제 엘리라고 하는 자기를 만든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별점을 많이 붙여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점이든 벌점이든 그거는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에게 붙어 있는 거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은 나한테 붙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것이 내 가치를 설명해 주거나 그것이 다른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특별히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고, 그분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Humility is not thinking less of yourself, but thinking of yourself less. 우리 이제 특히 동양권에서는 자기를 좀 이렇게 낮추고 이런 걸 이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자신에 대해서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생각, 작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적게 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착이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것저것 따지게 되어지고 이것저것 다른 기준에 맞춰 가지고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인시큐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특징이 막 자기를 보호하려고 많이 그럽니다. 기분이 나쁘면은 발끈하기도 하고요. 해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해받는 것을 싫어해요. 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두면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디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도 오해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오해는 바로잡아줘야죠. 아, 그 어떻게 다 일일이 오해를 바로잡아줍니까? 오히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너무 내 자신이 인시큐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Humility is being teachable.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겸손함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을 봐도, 제가 예전에 한번 좀 이렇게 크게 변화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유일한 결심이 뭐였냐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원점에서 시작하리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백지에서부터 내가 시작하리라.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나도 다 안다고 생각했던 건데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은 아, 그렇냐고 하고 이제 정말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처음 배우는 것처럼 받아들였거든요. 한쪽에서는 마음에 아, 저 사람이 너 그것도 몰라? 너 교회 생활 이렇게 오래 했으면서 이것도 아직 몰라? 너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직 이것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까봐 걱정이 되니까 처음에는 좀 그게 어려웠습니다. 이것도 모르냐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아,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구나라고 단정 지을까봐, 그래서 판단할까봐 되게 마음에 쓰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라도 안다고 생각하는 진리도 내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잖아요. 나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내가 새롭게 배워가고, 또 하나하나씩 완벽하진 못할지라도 실천해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 앞에 서서 그 진리가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하고 나는 그 말씀에만 반응하면 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쉽지가 않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영락교회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청년 담당이었으니까 주로 청년들한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만은 종종 이제 어른들에게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뭐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주일 예배라든지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떠나시고 이제 약간 공석이 되고 교회 안에서 이제 약간 조금 이런저런 말들도 나오고 좀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설교할 차례가 돌아와가지고 설교하는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한테 주어진 본문이 그런 거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찔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뭐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겨냥해서 준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럴 만큼 이 설교 시간이 가치 없는 시간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기에만 뭐 집중하고 신경 써도 시간이 부족하고 또 말씀이 부족한데 뭐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걸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상황적으로 또 말씀이 또 본문이 그래가지고 아 이게 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대놓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저 목사 저건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맞다고 당신 들으라고 하는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몇몇 사람을 겨냥해가지고 하는 얘기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설교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듣는데 두 가지 다른 반응이 있죠. 하나는 그래서 기분 나빠. 또 한 부류는 아 그래서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추려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순종하려고 해. 그 차이인 거예요.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다만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그 삶의 변화를 결정짓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규정하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따지고 싸우기보다 살피고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이 생각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진리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것인가. 그리고 비춰주시고 조명하시는 내용들마다 말씀하시는 것들마다 나는 어떻게 정직하게 거기에 반응할 것인가. 내 고집과 자존심을 앞세우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고 말씀을 맺을까요? 생각을 새롭게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말을 우리가 읽으면서 내가 이런 모습인지를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비춰봐야 됩니다. 나는 참된 것을 말하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는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 이방인과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에 비춰봐서 내가 그런가를 따져보라는 겁니다. 물론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맞추어 나가느냐, 조정해 나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제 이상윤 전도사님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잠깐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신학자가 한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프랙티컬하게 적용하자면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생각이 이 두 가지를 반영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맞는 일인가? 맞는 생각인가? 따져보라는 거예요. 맞다면 하라는 거죠. 심플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동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답게, 새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에 늘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다만 그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서서 그 말씀이 비추어주고 조명하여 주시는 모습대로 결단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맞추고 나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작업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까 본 영상에서처럼 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또 기도 시간을 통해 내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상처받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오해받을 때마다 그걸 막 사람 앞에서 해명하려고 하고 다른 데 가서 억울함을 풀려고 하고 또 받은 만큼 되돌려주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고 거기에서 해결과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경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인용구 하나만 이제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라함 쿡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쓴 그 말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뭐 한번 번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쉽게 기분이 상한다면, 쉽게 오펜드 당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위로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게 위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성령님이십니다. 치유받을 수 있는데 왜 상처에 머물러 있느냐? 원한을 품는 것보다 치유받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아느냐? 상처받고, 이제 이분의 이제 좀 위트가 있는 표현이죠. 상처받고 기분이 상하고 씁쓸하게 되므로 마일리지를 하나라도 적립할 수 없다. 다만 그런 감정들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곳으로 내가 더 높이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것을 그냥 붙잡아두고 있는, 막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렛고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모질게 먹음으로 정신 수양을 함으로, 아니요, 그냥 컴포터한테 나가서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받은 상처들, 내가 느끼는 감정들 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쏟아버리고 그분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말씀과 약속을 받음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음으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은 이걸로 인해서 나도 걸려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서 그분 앞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받고 또 분명한 내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확인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밤기도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저도 생각해보면은 그럴 때는 참 괜찮았는데 그게 안 되고 나서부터는 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날 받은 상처, 그날 받은 감정의 찌꺼기들,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은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고 다 털어놓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미니스터를 해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잠자리에 들어있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자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